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해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미우니라 루타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좌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에 주셔서 세상을 초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과 베드로와 같은 순종의 사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듣는 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근에 우리 남태평양에서 프랑스가 핵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주 말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땅에서는 안 하고 지 땅에서 하면은 자기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남태평양에서 자기들 식민지를 골라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폭 피해를 입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50년 전 1945년에 그 원폭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이분들이 가장 크게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가면은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평화공원입니다. Peace Park. 인간이 소위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켜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큰소리 쳐던 인간이 바로 그 인간 문명의 절정이 인간 두뇌의 절정이 바로 인간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핵폭탄이에요. 다행히 지금 소련하고 미국은 서로 핵탄두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핵탄두를 만드는 세력들이 또 각곳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핵폭탄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이 인간이란 존재들은 가장 동경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영어로 파워, 힘입니다. 힘. 그래서 요새 애들 한참 그동안 유행한 이 장난감도 파워 레인저스 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파워. 평범한 아이들인데 그 복장을 딱 입히면은 그냥 무시무시한 파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칼 리펜이라고 볼티모 오리올즈의 그동안 유명한 야구선수 루 게릭이 가지고 있던 2130회 연속 출장의 기록을 깨뜨리고 2131호 그래서 아마도 미국 야구사에 영원히 깨뜨려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체력 있는 사람, 그 파워 있는 사람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아놀드 슈왈츠네거 있죠? 무시무시하게 덩치 좋고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사람을 그냥 왼팔로 탁 다리를 잡고 이렇게 철벽에 딱 있어요. 저도 옛날에 아놀드 슈왈츠 나온 영화 좋아했어요. 참 많이 봤습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사람 혼자 그냥 가가지고 엄청난 그 이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그 섬에 전부 다 그냥 한 사람이 가서 서글이 끝장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파워 말고 돈의 파워를 사람들은 또 숭상하고 동경하고 삽니다. 경제력. 삶의 목적이 경제력이 돈 벌려고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뭐 할래? 하면은 나쇼. 그러나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체력도 그래요. 이 사회가 대기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간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일 효과를 보는 것. 그것이 인간 문명의 사실은 현대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힘, 바로 인간 두뇌의 힘, 과학의 힘, 이것을 중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지식을 가져서 남보다 앞서리라. 그런가 하면은 권력.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서 감투가 났어서 남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집념 때문에 그 명예욕 때문에 평생을 바칩니다. 거기다가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추구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겸손한 것 같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조종해서 자기가 영향을 남에게 끼치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간에 사회 간에는 군사력, 세력, 이거 한 이겨보려고 미소 간의 그동안의 경쟁이 얼마나 심했어요. 누가 더 핵폭탄을 더 무서운 걸 보유하느냐. 인류 역사 따지고 보면은 바로 이 힘자랑이에요. 힘자랑. 뭐 겉으로는 무슨 명군 좋습니다. 전쟁할 적에 보면 명군은 건사답고 그러나 그 내면의 삭들이다 보면은 전부 힘자랑이요. 애들.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말이에요. 꼬마 둘이 세워놓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내가 세다. 그래? 그리고 한 녀석이 한 대 톡 치면은 질세라 하고 한 대 또 톡 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세게 치고 그러다 보면 코피 나고 그냥스럽게 안 때리고 그냥 그럽니다. 똑같아요. 인간관계의 문제들,
똑같습니다. 다 힘자랑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문제도 잘 보라고요. 누가 더 파워를 갖느냐, 요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자식에게 영향력을 내가 더 끼치느냐, 아니면은 남편이 끼치느냐, 어쩌든지 내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싶어서 알게 모르게 힘자랑하다가 결국은 다 망가질 뿐입니다. 자녀도 망가지고 부부관계도 망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도 모르고서 망가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자랑. 따지고 보면 그래서 바로 이 힘자랑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본이에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러면서도 인간은 알기는 잘 알아요. 역사 보고 배워갖고 칼로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 총칼로 잡은 자는 총칼로 망한다. 힘으로 잡은 정권 힘으로 망한다. 그래서 인간 문명의 근본이 바로 힘자랑에서 시작해서 결국 그 힘자랑 때문에 인간은 결국 멸망으로 몰고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힘은 경제력, 입은 체력, 지식, 권력, 군사력, 영향력, 인간 의지의 힘, 염력,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하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다스리던 자가 근본적인 능력의 소유자였던 인간이 마귀에게 쏘금으로 그 능력의 근원에서 잘라져 나가니까 대신에 리플레이스먼트 마귀가 장난감을 줬는데 위험한 장난감을 잔뜩 준 거예요. 총을 주고 칼을 주고 미움을 주고 권력을 주고. 그래서 사람이 인간들이 말이요 겉으로는 근사하게 보이고 그래도 내면에 보면은 장난감 그거 가지고서 설치다가 서로 죽이고 죽고 하면서 함께 지옥으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것이 인간 역사예요. Never know what's gonna happen. 아직도 소련에서 많이 핵탄두를 제거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핵탄두만 가지고도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고도 수십 번 할 만한 핵이 깔려 있습니다. 요 인간이란 존재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여러분 만들어 놓고 써먹지 않으면 근질근질해서 못 살잖아요. 그죠? 뭘 만들면 꼭 써먹는다고. Someone will use it. 인간 문명에 극친 핵탄두들 궁극적으로는 누군가가 사용할 것 같아요. 저는 someday 누가 그 방아쇠를 눌를지는 몰라요. 그러나 someone will use it. 그래서 심판의 날이 어쩌면은 바로 이 해서 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거 인간 문명이 또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장난감 경쟁이 자꾸 가니까 이 끝이 없어요. 요새 컴퓨터 발전한 거면 아주 무서워요. 이런 힘 말고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이런 인간의 힘 말고 마귀가 준 그런 힘 말고 진짜 마귀가 주는 이 힘이란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 힘이란 것들은 멸망으로 몰고 가는 힘이에요. 그러나 진짜 힘, 힘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면 사실은 지금 이런 세상에서의 이런 힘을 우리가 동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무한한 힘, 영원한 힘, 초월적인 능력, 절제된 힘, 바로 이런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인 성령받은 사도들이 이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는 그 행전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9장에서 베드로 보세요. 사마리아와 루다와 욕바와 가이사라로 다니면서 성령의 초월적 능력을 가는 곳곳마다 일으키고 다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사도권, 성령 강림의 사도권을 역사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안수하는 곳마다 성령이 하늘에서 불빛처럼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직접 나타났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루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서 살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그 침대를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루다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욕바에서는 도로가라는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은 한국에도 그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서 다락방에다가 우선 안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무덤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이미 씻어서 안치했다는 것은 완전히 싸늘하게 굳을 대로 굳은 송장입니다. 또 시체를 보고서 시체를 향하여 가로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시체를 보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시체가 일어나요. 우리의 자연법을, 인간적인 이런 힘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죽은 송장이 다시금 살아납니까? 인간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피가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은 식어버리고 그 피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뇌세포란 것은 일단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3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서 5분 이내에 다 죽어버려요. 뇌사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뇌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우리의 상식과 자연법을 깨뜨린 행위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능력. 왜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당시에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요, 권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엑수시아, 이 권능은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군사령관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딱 전화 한 통화해서 네가 지금 이 폭탄을 이쪽으로 때려라. 그 명령에 따라서 폭탄이 날아가서 엄청난 살상을 합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수억 불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 권세예요. 엑수시아. 그래서 이 권능은 권능의 소스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적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그마한 폭탄 하나 터트려도 그렇게 파워가 나는데 그 전에 이 별이 폭발하면서 그 엄청난 파워가 온 태양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 전부 다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 그 파워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우리의 상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파워예요. 그 파워의 소스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동력인 성령을 받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쫓고 사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사역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을 적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 삶을 살겠다고 작정할 적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온전히 회개하고 믿은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임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소스가 근본이 여러분의 안에 지금 이 시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히랍으로 두나미스라 그래요.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왔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authority가 권능이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도들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일하진 않고 있으면서 파워만 동경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서 베드로는 빌립이 지나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다닌 곳마다 사도로서 찾아가서 그 뒤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권면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되는 그 사역을 하는데 사도로서 맡은 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전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다니고 사도는 전도자가 지나간 곳마다 가서 그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한다고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베드로든 바울이든 바로 성령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에 민감하니까 알고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삶을 사는지 아세요?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은천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 방향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딱 균일하게 베드로한테 비전 보여줬다고 우리 모두에게 다 비전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사마리아에 갈 적에는 빌립이 가서 전도한 그 결과 거기 성도들이 이제 많이 복음 받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사마리아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빌립이 그 전도한 그 밭을 제대로 잘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도들의 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 룻다와 욥바로 가는 것은 특히 욥바 행은 성도들이 바로 이 다비다의 죽음 때문에 요청해서 그 간청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성도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비전뿐이 아니고 직접 말씀하셔서 인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것들이 특별하게 체계가 안 잡힌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는 뚜렷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질서 있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 권세를 안 쓰게 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쓰게 하신다고. 그래서 은사를 주되 똑같은 은사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직분에 필요한 대로 질서 있게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것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합니다. 온전해요. 갈라지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성도를 세워주는 사역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이런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누가 무슨 말했다고 해서 그냥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들면 참 골치 아파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집에 가면은 예수님이 턱 앉아 계셔서 자기에게 이거 해라 너는 저 누구한테 가서 그 집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쫓아내라 그런다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 자기는 그런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엉뚱한 걸 보고 앉았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는 분별은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인도하시는 그 민감할 뿐 아니라 그런 인도가 왔을 적에 다른 사람이 내게 아 형제님은 목사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에 민감한 것은 따로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무장한 사람만 이 성령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만 읽지 않고 기도 일주일만 한 번도 하지 말아보세요. 성령에 민감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이거는 믿는 자 같지도 않아요.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져서 한 달만 그러고 나면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해요. 그 후에는 완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칼을 항상 갈아야 돼요. 부엌칼도 안 갈고 놔둬봐요. 녹 썰고 무뎌져갖고 이제 음식 자르는데 녹밖에 안 묻지. 손이나 베고. 네 번째는 민감할 뿐이 아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눈에 보이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의 다스림에 나를 완전히 맡겨야 돼요. 성령께서 내가 가는 운전대를 잡아 나를 다스리게 맡겨야 된다고요. 성령에 순종한다고 말은 하면서 아직도 지고집이 살아서 성령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 고집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 비행기도 말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미국 조종사가 재판받았었는데 잘못 쏴갖고 아군기를 격추시켰다고. 여기서 견형이 잘못된 것. 운전대를 아예 앞만 파고 있으면 운전대를 성령께서 안 잡고 내가 잡고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해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아니 핵탄두를 팍 놓는데 말이에요. 핵탄두까지는 안 가도 우리 군에 있을 적에 GP 있으면서 사고가 났었어요. GP에 가면은 그 조그마한 그 GP 방카 있는 공간에 그 주위에다가 철조망을 쫙 펴놨다고요, 다들. 그 2부 군대하고 바로 저쪽이라고. 철조망이 크레모어라고 해서 이 엄청난 폭발물입니다. 이거는 안에 세다마가 하나에 이런 흉탄이 수백 개 있어요. 요만한 안에. 그래서 이걸 격발기도 거의 총선한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눌리기만 하면 돼요. 누르면 그냥 이게 땅을 완전히 깔고 갑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은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저쪽에서 넘어와가지고 크레모아 방향을 거꾸로 딱 해놨어요. 그러고서 저쪽 GP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밤에. 오니까 딱 경비병이 보고 있다가 꼭 눌렀죠. 누가 죽겠어요? 아군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유능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다스려지지 않은 힘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힘을 꼭 필요할 때 적절한 방향으로 한 가지 목표를 해서 집중해서 사용할 적에 그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학할 적에도 꼭 얘기를 합니다. 타이밍, 디렉션, 앤 컨센트레이션 세 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것 자체도 인간적인 참 어려워요. 성령의 은사 중에도 절제의 은사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이런 작은 능력이 물론 파워가 있어요. 잘 집중해서 절제해서 필요할 때에 적절한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수소폭탄, 이런 핵폭탄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별이 하나 폭발할 적에 나타나는 이 파워는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한목에 터져도 발휘할 수 없는 파워예요. 그런데 이 파워를 바로 그 파워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신이 운전하면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그러할 적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건 뇌세포의 모든 이 몰큐리 새롭게 창조되면서 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아비다라는 여제자가 지금 죽었던 그 제자 살아나는 과정에 육신의 엄청난 파워가 지금 세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라 비틀어진 그 DNA를 다시금 생성시켜가지고 속에서 지금 새로 세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신경을 다시금 완전히 새롭게 조립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소리로 들리지 않지만은 우주를 새로 창조하는 엄청난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 성령께 능력을 완전히 맡긴 사람. 그러할 적에 한옥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할 적에 중풍병자가 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으니 이게 도대체 다리에 힘도 없을 거고 근육도 다 완전히 지금 셀룰로이드가 이게 산산이 이렇게 가늘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어납니다. 죽은 고목 같은 세포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눈에 들리지 않는 엄청난 폭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라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온전히 운전대를 맡긴 사람에게서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역사가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훈련을 거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을 사용하는데 꼭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훈련 안 거치고 파워만 주세요. No, 안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파워 줘봤자 엉뚱한 데 씁니다. 그래서 지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해요. 성령의 능력 처음 받고 성령으로 행하다가 악령으로 떨어지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훈련을 꼭 하십니다. 특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큰일에 사용하는 도구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큰일에 수반되는 그런 훈련의 강도도 셉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현장 교육입니다. 영어로 OJT라고 우리 회사를 지키는데 On Job Training. 하나님은 그냥 어디 가만히 앉혀놓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훈련이 On Job Training이에요. 온잡 트레이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부활하기까지 하는 능력하는데 과정이 있어요. 애시당초 사도로 세우시고 그 형편없던 베드로를 완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완전한 용수로 다시 세워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적에 3,000명의 남자가 복음을 받고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의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는데 암적 요소인 바로 이 잘못된 동기 탐욕 따라서 나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할 적에 살아있던 사람이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가 자신의 안수를 통해서 임한다. 갈수록 베드로의 지금 믿음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올라갑니다. 이제 루타에 와서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만큼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은 자를 보고 다비다를 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그 믿음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과정에 베드로가 겪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 인간적인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렇게 내가 명했을 지게 안 일어나면 어쩌고 항상 자신에게 다가오는 의심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교육하고 성령의 교육은 그래서 차원이 좀 달라요. 아무리 인간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박사고 아무리 해도 성령의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인간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가장 고급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3년간이라는 기간을 성령의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성령의 훈련 과정은 세상의 교육보다도 대가가 아주 비쌉니다.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사립학교 가면 학비가 비싸서 아유, 왜 이렇게 비싼 거? 돈 낼 적마다 그냥 심장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나 성령의 훈련소는 훨씬 더 대가가 비쌉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여러분이 대가를 치루해야 돼. 세상에 공짜 없어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령의 훈련학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훈련을 거친 효과는 절대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킬 수가 있는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 훈련이 그래서 성령의 훈련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좌 위까지도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의 삼청천까지 올라가는 체험까지 했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게 그렇게 알려주신 이는 너희 안에 성령이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 순간에 베드로가 사단의 농락에 놀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쁨보다 깊숙이까지 이제 거꾸로 곤두박히는 그런 때가 또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 삼청천의 그 체험을 주시고 겸해서 육신의 가시를 줬어요.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nobody knows. 어떤 분은 눈병이라 그래도 어떤 분은 간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령 속의 고통이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적인 엄청난 고난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임준호 선교사님 나이도 젊습니다. 그러나 척추 디스크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려면 너무너무 목 뼈가 아프고 해서 못 견디게 고통하면서 겨우겨우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비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거 없으면 교만해지니까. 얼마 전에 애화를 한 가지 봤는데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 강이 물살이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우째 건널고 그냥 건너다가는 그냥 물살에 떠내려갈 것 같은데, 근데 원주민들이 우째 건너는 거 봤더니 아 저마다 돌을 하나 큰 돌을 닦아가지고 그 돌을 물이 이곳을 건너니까 이 돌무게 때문에 안 떠내려가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That's the wisdom.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그 급한 세상 물살이 뭔지 아세요? 그 교만입니다. 기잘난 맛에 사는 인간의 이 교만이 가장 큰 급한 물살이에요. 그대로 두면 죽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사를 줘도 그 급한 물살에 떠내려가요. 이 교만의 이 그 물살을 이겨낼 만한 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게 여러분의 시험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때로는. 내가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가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러나 바로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이 교만의 물살을 떠내려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가면요, 어떨 적에는 마음 아픈 일 참 많아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런가 하면은 내 상했던 심령이 또 다른 기쁨으로 인해서 치유받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그냥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맨날 눈물만 쏟기도 하고, 어떨 적엔 좋아서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서 못 견디기도 하고, 그런 연단과 위로와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고난이 있을 적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Yes. You gotta be happy for that. 그것이 바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겸손한 도구로 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은 이게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저 파이프라인이 되려면은 운전대가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성령이. 그게 바로 겸비한 훈련입니다. 맡기는 훈련이. 그러할 적에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집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창조의 역사에,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능력의 일꾼들이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자들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영접했을 적에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 능력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 능력 받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썩히고 앉아서 능력 없는 자처럼 맨날 질질 짜기만 하지 말고 사용을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가장 힘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건 누가 오겠어요? 전도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 해야 됩니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사랑 안에서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소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려면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이 사역, 예배 드릴 적에 진정과 예배 신령으로 나와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삶,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훈련함으로 성령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Where is he leading me right now?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해요. 일단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눈이 떠있었으면 성령께 온전히 그 운전대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운전하도록 내 고집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매일매일 추구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뿐 아니고 주님께서 훈련하는 거라. 특히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큰 그릇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잘 참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적에 누구나 베드로 같은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청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이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담대한 능력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해요. 인생을 사는데 그저 안 죽으니까 살지요. 하루하루 그냥 신나게 그냥 놀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가는 길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매일매일 한 걸음 나아갈 적에 전 세계사에 교회사에 이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매일매일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민감하시고 거기에 계속 맡기는 겸비한 훈련하시고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그것을 잘 인내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